지난주와 같은 부분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충만 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저희가 간구하오니 이 시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그 천주교나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는 헬로윈 데이지만은 그 우리에게는 헬로윈 데이가 아니고 종교 개혁의 날입니다. 우리가 장로 교인이다 또는 침례 교인이다 뭐 감리 교인이다 또는 뭐 성결 교인이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다닌다면은 우리는 이 10월 31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10월 31일에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위텐버그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천주교회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자. 95개 조항을 놓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자. 과연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그것을 성당문에 못 박았고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발달된 인쇄술을 따라가지고 온 유럽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그 95개 조항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루터 자신이 그것을 만들 때에는 이것은 교회에 그 말단에 있는 자들이 무엇인가 교회의 위치를 잘못 알고 이러한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팔고 하거나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사제의직을 맡게 된다면은 또는 어떠한 주교의직을 맡게 된다면은 또는 추기경이 된다면은 막대한 그러한 권력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에 또는 교황이 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권력이 있기에 돈을 주고 팔면서 그러한 교직을 주고 팔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게 교회 안에 있어서 될 일이냐? 돈을 주고 어떠한 직분을 주고 팔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요즘에도 가끔 그러한 슬픈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기를 바라고 아마 그게 이제 요즘에는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전에 어떠한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한국에서 무슨 장로교회 총회장이 되려면은 얼마 정도는 돈을 써야 된다. 또는 감리교회에서 감독이 되려면은 매덕에 그 투자를 해야 뭐 감독이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놓고 천주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여 보자. 돈을 주고 성직을 팔고 사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여 보자. 또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기에 이 사람에게 이러한 직분을 줘야 된다. 이 사람은 나의 조카이기에 이 사람이 이러한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 가까운 친척이나 자기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들이 그것이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그 당시에 가장 그 루터의 눈을 거스렸던 것은 그 대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각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또 그 루터가 있는 곳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교황이 천국에다가 모아놓은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덕행을 쌓아놓은 그 창고에 그 열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자란 그 덕행을 나눠주겠소. 이것을 받으시오. 여러분의 교황이 여러분에게 주는 특혜요.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연옥에서 그 수백만 년 동안 불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가서 연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몇 푼의 돈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의 동전이 땡그랑하고 여기 헝금한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 연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낙원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헌금 안에다가 헌금을 하십시오. 이러면은 여러분의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후에 짓는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도 연옥에서 그 기간이 짧아지거나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연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천주교회의 그 요즘에도 그 제가 플러싱에 그 뉴욕에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그 무슨 깃발을 잔뜩 들고 뭐 촛불을 들고 무슨 뭐 이렇게 관을 들고 여러 가지로 이런 행진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진을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목적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돈이 필요하였기에 그 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것이 교황이 그것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누구나 알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해 나가자. 그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였다. 이 부패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여 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가 면죄부를 사고 그리하여 우리의 동전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것과 우리의 구원이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놓고 그것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루터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알지 못한 것은 그는 이 교회의 잘못된 썩어 있는 부분을 만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바로 교황의 머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황 자체가 그러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의 근거에서 교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썩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다,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미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적 그리스도의 집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떠난 것을 루터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점점 그 문제를 따라서 지나가는 동안 그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그가 95개 조항을 위텐버그 성당에 못 박은 그 순간을 우리는 부패하여서 썩어서 없어져가는 그 교회를 새롭게 되찾은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31일을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주일이다. 종교를 개혁하였다. 그것은 원래로 돌아갔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진 그 교회를 새롭게 찾아서 제 자리로 돌려놓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관련하였던 여러 인물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방금 노래한 내주는 강한 성이오를 찬송하면서 그 다이앗 웜에 가서 그 자기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 주보에 쓴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성경의 증거에 근거하여 내가 확신하고 그리하여 나의 양심이 이끄는 글 외에 나는 달리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에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그 길에 그리고 거기에 내 양심이 붙잡힌 그것에 따라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가 고백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을 하였던 루터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루터가 첫 번째로 교회가 부패하였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수백 년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고 주장하였던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곳곳에서 읽어봅니다. 이러한 모든 종교, 그 교회를 바로 잡고자 하였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돈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나를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늘나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만 된다.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고자 했던 사람들이 먼저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길이기에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그 개혁자들이 가진 천주교회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에도 성경만큼 우리가 매일 수 없다.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이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두고 우리의 양심이 거기에 속박받을 수 없다. 성경의 특수한 위치를, 특별한 권위를 오직 성경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러한 첫 번째 원리에 근거하여 그들이 찾아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성경 중심, 그 다음에는 믿음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하나가 천주교회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양심을 제한한 데 쓰기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에 필요하다고 가르치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것, 그리하여 특별히 어떠한 사제들과 그리고 일반 교인들을 갈라서 천주교에서처럼 사제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만 교황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그 열쇠를 열고 그 공덕들을, 마리아가 쌓아놓은, 베드로가 쌓아놓은 공덕들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 예배,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그리하여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몸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사제들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 말로 하는 그러한 형식을 참석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앞에 우리가 집고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하는 그것을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참다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 가장 높은 위치를 두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제들을 통하지 아니한 다른 어떠한 그 매개체를 통하지 아니한 중보자를 통하지 아니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발견한 그 세 가지 원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되는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4천년이 넘는 그 이상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에서 분명하게 찾아 읽을 수가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 때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2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요한이나 그 모든 사도들이 가르쳐 준 원리이며, 또한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원리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막론하고 참다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이 세 가지 원리가 항상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다운 믿는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패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선조들이 하던 그 전통을 따라갔을 때에,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가고 감리교회의 전통을 따라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 전통은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근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개혁함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진다면은 그 모임은, 그 개인은 반드시 부패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떠난다면은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가 뒷전으로 물려지게 되고,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우리의 생활이 멀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부패하여집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우리나 교회가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예배 중심,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아브라함이었든지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종교개혁 시대에 살아가던 종교개혁자들이든지 오늘 우리들이든지 누구도 이 세 가지 원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참다운 승리하는 믿는 자다운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섬김이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원리, 성경중심, 말씀중심, 믿음중심, 예배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의 삶, 이것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읽어 내려갈 때 그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 우상이 가득 차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어딘지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기에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걸어 나온 그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전기마다 그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무엇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그는 갔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고 하기에 그는 여기에 그 가나안에 거하면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라 하는 곳에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볼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이라면은 자기의 어떠한 이성이나 자기의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 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양심이 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대한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엄청 부패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교황이나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오늘도 여전히 같은 천주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의 여전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냐? 교회가 먼저이냐? 누가 이 성경을 만들었느냐? 교회가 이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냐?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교회가 만들었기에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소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의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르침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무시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경에 들어있지 아니한 여러 가지 가경들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책들을 그 천주교회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집어넣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교황들이 내린 여러 교칙들, 그 칙령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수천 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이 교황은 아 성모 마리아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장한 교황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후에는 영원토록 처녀로 남아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와 그러한 그 누이들의 이야기는 그것은 다른 친척들의 이야기이지 그것은 이복 동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죄가 없는 자에게 죄 있는 요셉과 인간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수가 없다. 그는 영원한 처녀이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 교회에 가르쳤을 때 그것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연옥이라는 것도 성경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그 교회의 가르침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교황들이 가르친 것들 또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 내려오던 것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섬겨며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하기에 면죄부를 팔 수가 있고 그러하기에 그 교회의 부패한 교회를 부패케 하는 그리하여 사제들로 하여금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도원에서 더러운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날도 그 신문 가운데 쉼 없이 뭐 보스턴에 있는 교구가 어디에 있는 교구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또는 동성 간에 말할 수 없는 추잡한 그러한 일들을 천주교회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혼인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른 교회의 전통을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비춰 보아서 그 말씀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양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은 그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어느 것에도 성경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제 화형에 처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재판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이야기하였느냐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네가 가르쳤느냐고 네가 이것을 가르쳤다면은 너는 이단자고 너는 마귀의 자석이고 너는 이제 불타 죽을 것이라고 너는 그것을 돌이키라고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고 또는 잘못 말하였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면 나의 양심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양심은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다른데 근거할 수 없습니다. 나를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죄악됨을 지정해 주시오. 나는 거기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나는 나의 잘못됨을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나는 죽는다 하여도 그것이 진리임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조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젊은이로서 독일에 가서 그 루터의 여러 그 글을 읽어보며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번역돼 나오는 그 그릭 성경을 그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은 갇혀진 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교회에서 허락된 윗자리에서 허락된 사람들이 읽는 그것 외에는 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지고 오직 교회만이 그 성경을 소유하고 누구도 그 성경을 읽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악행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었고 그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가 다시 그 스카틀랜드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영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그 당시 그 지방에 있는 주교의 눈에 나게 되고 그 주교는 그를 붙잡아다가 아침에 재판하고 그가 그 인척관계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인척관계가 있기에 재판하고 그 바로 그 오후에 그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 패트릭 해밀턴이 그때 불타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지금도 읽어봅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어둠이 이 땅을 덮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그 포악한 정치로 가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놓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타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기도와 간구, 어느 때까지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 어둠의 빛이 20년도 되지 않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1543년에 그 의회에서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누구든지 그 당시에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그리고 그의 성경은 지금도 중요하게, 틴데일의 그 성경은 높은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틴데일에게 어떠한 그 신학자가 하루는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손에 없다 할지라도 교황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 틴데일이 그 사람에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은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서 쟁기를 몰고 가는 어린 아이들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는 그 위텐버그 또 독일에 가서 거기에 보호를 받으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 성경이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영국은 그 어두움이, 패트릭 해밀턴이 불타 죽으면서 기도하였던 이 어두움이 언제 이 땅에서 떠나가겠습니까 하였던 그 어두움이 그 20년이 안 되어서 거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보통 사용되는 말로 번역된 그 나라들에는 종교개혁이 성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개혁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지 않은 그곳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어둠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를 인도하는 가장 유일한 규범이었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오직 성경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경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읽혀주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불태웠던 많은 사람들의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우리의 말로 손에 들게 하였고, 하나님의 빛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에 너는 내일 불타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기에 너는 이단자라고 우리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따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지만,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스포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에 여러분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서가에 놓여 있어서 거기에 먼지는 뿌옇게 눌러앉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성경이 읽혀지지 아니하는 잊혀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겠느냐고 그는 호소하였던 그 호소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의 삶은 오직 성경에 그 양심을 메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뒷면에 자리 잡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권위를 찾았을 때, 그곳에는 반드시 천주교회의 부패함과 같은 썩어 문드러짐이 있음을 아브라함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삶과 종교 개혁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삶 또는 종교 개혁자들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기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걸음걸음걸음걸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핏줄에 따라서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가지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라고 용서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감을 그가 얻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박국 말씀을 그 바울 사도가 풀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 것은 믿음이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그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그가 의롭다고 여기신 바 된 것이 아니냐. 2000년 전에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 한 중세 1000년 동안 그것이 교회에서 흐려지고 그리하여 중세 교회가 이야기한 것은 헌금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천국에 올려 보낼 수 있다고 하는 면죄부를 파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는 사제들에게 그 고해 성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또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패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그 표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세례를 받을 때 가졌던 그 거듭나는 그 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가 잘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가 행위가 거기에 있어야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쌓였을 때에 그 공덕이 100점이 넘어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이 모자라면은 우리는 연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또는 나의 자손들이 면접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내가 공덕이 좀 쌓일 때까지 또는 마리아나 베드로가 그 공덕을 남은 공덕을 나에게 나눠줄 때까지는 나는 연옥에 좀 남아서 그 나의 공덕을 채워야 그 다음에 나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천주교는 오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바울사도가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떠한 교황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곳에 맡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가 인용한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하실 때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조금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그 선행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순간 나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그 속죄와 완전한 그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을 개혁자들은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진리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기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여기에서 결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나세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오늘날도 천주교의 명문화된 가르침입니다.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사제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받은 그 하나님께서 인쳐주심 그것을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쌓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회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썩게 만듭니다. 그걸로 하여금 거기에 종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종처럼 매달려서 사제가 세례를 베풀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제가 기름을 부어주어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 죽을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제가 허락을 해주어야 그것이 정당한 결혼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 교회가 그 영혼과 그 삶을 붙잡고 거기에 종로를 타도록 만든 것이 너희가 교회에 복종하고 교회의 은혜를 따랐을 때에만 그것을 통해서만 그것에 행함이 있을 때에만 너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치면 중세를 암흑 가운데로 집어넣고 중세의 사람들을 속박하였고 교회로 하여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기관은 그리고 그 개인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부패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날도 적용됩니다. 어느 교회의 그 목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 그 목사는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세상의 정치권을 붙잡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을 때에 천주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패해버렸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의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할 때까지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것이 이 종교개혁의 역사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읽어볼 때 13장 첫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13장을 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끝머리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의 삶에 중요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이 중세 천주교 또는 오늘날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종교 개혁자들이 또는 바울 사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회에서는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모가 있습니다. 성부가 있고 성모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부, 성모,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모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모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정통의 진리입니다. 그 주후 400여 년경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한 분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그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두 성부 그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아니시고 원 퍼슨이 아니고 투 퍼슨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는 신성과 인성, 그에게는 두 가지 내추어가 있으시다. 디바인 내추어와 그 휴먼 내추어가 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원 퍼슨이다. 그것이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자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것은 두 분이시다. 그렇게 그 퍼슨을 둘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교회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이시다. 이것이 교회의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네스토리오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기 위하여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그러하기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낳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 분이기에 그 손을 낳은 분이 우리의 영혼을 낳은 분이 그 한 분 어머니이기에 그 내 손의 어머니 영혼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낳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성모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것이 교회의 정통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그 자리에 정통적인 위치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육신의 어머니기보다는 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구속자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공덕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이기에 그는 까다롭고 저와 같이 이렇게 그 주름이 인상이 이렇게 있고 그에게 이야기하면 될 일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부드러우신 그 성모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성모 앞에 잘 기도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그가 비록 우락부락하고 남자다운 그러한 그 앞에 직접 가기는 두려운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로서 그 사랑함으로 그 성자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잘 이야기하여 주면은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의 그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신다. 성모 마리아여 들어주시옵소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았고 영원히 처녀이며 그가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승천하였고 그리하여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실 때에 마리아는 그 아래서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제사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드리며 함께 구속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 성모 마리아 그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천주교회는 오늘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이 나옵니다. 그것은 항상 우상입니다. 악독한 우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늘의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신부 그를 통해서 예배하라고 성모여 성모여 그 교황이 가장 존경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를 어떻게든지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우리와 더 가까운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천주교회의 예배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아 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교황이 그 자리를 앉습니다. 교황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황의 이름 가운데 그를 Pontifex Maximus라고 부릅니다. Pontifex라고 하는 그것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사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교황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또는 교황을 Pope라고 부릅니다. Papa,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를 두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파파, 포프 그것이 교황의 이름입니다. 또 교황을 우리가 신문에서 읽어보면은 항상 그 신문에는 Holy Father라고 그 이름을 적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성부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그의 이름을 사칭하는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천주교회의 오염이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달라고 그들은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교황의 이름 가운데 그를 Vica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심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우리에게 가릴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호소하였습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것 마리아를 치워주시오. 이거 교황을 치워주시오. 사제들을 치워주시오. 교회를 치워주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호소하였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모든 참다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에 비춰볼 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예배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편리할 때에는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정에 너무 분주하게 가정의 제단은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그 제단은 불이 꺼진 지 오래이고 그리고 세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으로부터 우박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 지붕은 이미 물색이 시작한 지 오래인 그 가정에서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면 불 꺼진 가정재단을 내 골방이 이미 문닫힌 지가 오래이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예배하며 찾아나감을 알지 못하는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알지 못하면서도 개혁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다른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예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롯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천주교회의 길을 그저 형식만 있고 실제는 없는 썩음은 풍성하지만은 겉에는 회칠하여서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지만은 그 속에는 썩어 있는 뼈밖에 없는 시체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속에는 시체밖에 없는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고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절규와 그들의 삶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멀리 떠나 있기에 돌이키라고 생명의 길이, 축복의 길이, 행복의 길이, 기쁨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길을 붙잡는 지혜와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